모든 것을 버리고 한 사람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한 사람을 따랐는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옆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평생 그런 경험 한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배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뭐 몇 사람 빼놓고는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인산인해였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군중들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들도 거기에서 핑크빛의 생각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에,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는 데에 전혀 손색이 없겠다. 내가 모든 거 버리고 잘 따랐지, 잘 결정했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부유해질 것이고 한자리 할 것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큰 거예요.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거기에서 몰려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하나같이 한 집에 숨어서 두려워 떨며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언제 제자들이 가장 흥분했으며 언제 가장 긴장했으며 언제 가장 스릴이 넘쳤을까?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때 그 40일 기간, 이때가 가장 흥분되어지고 가장 스릴이 넘쳤던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아, 불불 떨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아,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같이 있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지면 만져지기도 하고. 이 신비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래서 예수님 찾으면 당장 여기 계시고. 그런가 하면 또 언젠가는 어디 계시는가 알 수도 없는, 어디에서 주무시는지, 어디에서 거처를 잡으시고 생활하시는지. 그런데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 병을 통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보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은,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는 가슴에 새기지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새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오는가 보다. 그전에는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이 몸은 그 누구도 잡을 수도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이제 그때가 온 것인가 보다. 더 흥분하고 더 기대가 컸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6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처음 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전에 계속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했어요. 그 때와 그 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나도 모른다. 오직 깨워서 기도할 뿐이다. 준비하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사실 이런 방향에서 예수님은 계속 답변하신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에서 해방받아서 이스라엘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때의 그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한 자리에 차지해서 함께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그 권력 구조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 그 그림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영향받으니까 그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부한자나 가난한 자 구별 없어요. 주인이나 종이나 구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력구조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바로 그러한 자리 설렘이 넘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좋았던 그 기억이 있지요. 그것을 천억배 증폭시켜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세상에 좋은 보석들을 다 나열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곳에 모두가 다 들어가야 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제자들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 그거 전혀 어색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생각하고 왔고 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요 말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 일은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그 기한을 정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 우리에게 속한 일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너희들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일 거기에 관심 많구나. 너희들의 속한 일을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때와 그 시기 알려주시면 2018년도 2월 마지막 주일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때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그렇게 막 전하면은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고 변할 것이고. 그런데 왜 안 알려주시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초지일간 예수님의 그 초점, 예수님의 그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 그 어원은 뭐냐면은 말투리온, 마터, 순교란 뜻이에요. 순교자, 말투리온, 순교자. 이 증인이라는 그 뜻은 사실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증인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죽기까지 목숨 다해서 순교할 때까지 증인으로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증인되어야 돼. 온 유대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사마리아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땅끝에서 로마에까지 가서 소아시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거 잘 감당해야 돼.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간단합니다. 어떤 뭐 자리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소식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일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같이 예외 없이 마털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었다. 아이 마지막 순교하는 거.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었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 180도 바뀌어서 의미 있는 삶으로 목숨 던지면서 삶을 살았다. 순교당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건 비참한 삶이 아니었는가? 끔찍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그것을 피어리를 딱 찍으신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인정하시는 그 자리였다. 모두가 다 우리가 한 생을 살고 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그 삶의 자리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삶은, 의미 있는 사람은, 가장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어디에 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감당해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돈 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데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순교자가 되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역사학자 요세피우스가 쓴 역사 기록에 그 일지가 나와요. 사도들이 죽은 그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베드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 근데 주님이 나타났지요. 그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이 많아서 도망오던 그 자리를 돌이켜서 로마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럼 안드레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를 받아 참수당했어요. 칼로 목베임 당했어요. 요 야고보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요한은 순교는 안 되겠지만 거의 순교당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진 박해와 고진 핍박 속에서 가마솥에 집어던졌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지 않고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반부섬으로 귀향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귀향 생활하면서 한 계시 받는데 계시 받은 것을 기록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또 기둥에 매달려 찢겨 순교당합니다. 바돌롬의 알메니아에서 매질당한 후에 죽습니다. 도마 인도에 가서 결국은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마태 이디오페에 가서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당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 거의 뭐 시체나 다름없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높은 빌딩 올라가서 던져버립니다. 시몬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군중들의 화살 맞아 죽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에 화살 맞아 죽습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으로 선출된 마띠아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수많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모두 모두 하나같이 예수의 증인되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죽음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써갔던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바로 그 증인이 되어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이게 사실 예수님의 관심사고 이걸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꿈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자리를 생각했고 부함을 생각했고 세상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았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 있고 너희에게 속한 일이 있다. 이걸 좀 구별하자. 근데 하나같이 그걸 알아듣고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언제 임할 것인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그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레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오면 되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제 올까 그거 따지다가 시한부 종말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알 수 없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또 계산해가지고 그거 시간 허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속한 일 그거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유명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부하게 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 달란트 받았다, 다섯 달란트 받았다 비교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도 평생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왜 저렇게 차별을 뒀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언제요? 천국 가서 지금 그거 뭐 따져보고 해본들 알 길도 없어요. 그저 받은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잘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한 40일 그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1장 8절 오늘 말씀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또 따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데 예정하셨다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느냐고 일면 또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선택하고 예정한 것은 그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예정하신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전도하리라. 정직한 대답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에 속한 일인가 내게 속한 일인가 뭐 생각해보면 금방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속한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든 원리가 여기에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그죠? 알면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만큼 열심히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다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은사, 주신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은사는 누구에게 줬는가 어떻게 줬는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비워서 그릇을 비워서 열심히 그 사용하는 내 힘쓰는 것은 내게 속한 일이에요. 전 재물도 건세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문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삽니까?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왜 형통합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보다 잘 살 수 있겠는가? 이건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그 멘탈리티예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증인된 삶,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겠다. 이 다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그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28장의 내용은 다 이렇게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인 되리라. 죽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내게 속한 것인가요? 무엇이 내게 속한 것인가요?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